남미 아르헨티나 안데스 산맥의 중턱에 보면은 바릴로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인구가 11만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도시이지만은 스위스만큼 아름다워서 남미의 스위스라고 불리워지기도 하고 사시사철 이 관광객들이 끊이지 아니하는 도시입니다. 이 바릴로체가 이렇게 관광지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한 200여 년 전에 아르헨티나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속히 자주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백인들을 대거 이민자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스위스 사람들이 지금부터 자기 나라 150년 전에는 너무너무 가난했으니까 이 스위스 사람들이 그 험한 안데스 산맥 중턱 개발이 되지 아니한 이 바릴로체라고 하는 도시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과 150년 전에 아르헨티나 이 바릴로체로 이민 간 스위스 사람들이 거기에서 열심히 그 땅을 개발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도시가 그렇게 아름다운 스위스풍의 도시가 되었고 또 그때 이민 간 스위스 사람들의 후손들이 남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나라 스위스에서 사는 것처럼 아주 넉넉하고 부유하게 살고 있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평생에 한 번만이라도 꼭 가고 싶어 하는 나라가 유럽의 스위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죽기 전에 가보아야 하는 다섯 나라, 세계적인 다섯 명소, 이렇게 서치를 하면 거기에 스위스가 꼭 들어갑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를 꼽아도 5등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위스입니다. 그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더불어서 그 나라의 그 부유함까지 비록 그 면적은 작은 소국이지만 그와 반비례하게 스위스는 참 모든 면에서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고 부유한 스위스가 불과 150년 전에는 너무 가난해서 그먼 아르헨티나 산 중턱 개발되지 않은 거기까지 이민 가는 사람들이 있었었는지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오늘날 스위스 생각해 보면 도대체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특이한 것은 과거의 150년 전에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다는 스위스가 150년이 지난 요즘 어떻게 지금은 저렇게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국가가 되었을까? 저는 그것이 더욱 궁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저절로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땅 위에 공생애 3년,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한 40일 정도 사역을 마치고 이 땅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이 땅에 남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에클레시아, 그것을 이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는 주님이 이땅 위에 남기신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에베소서에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말할 때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회를 통하여 나의 모습, 주님의 모습을 보여라는 이 사명을 이땅 위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좀 다르게 요즘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은 바로 주님의 홍보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오늘날 여기 미국뿐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지난 주중에도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도 나갔습니다마는 천주교 사제들의 그 부도덕한 그러한 얘기는 그저 이 자리에서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우리 개신교가 세상으로부터 자랑스럽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을 참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좋은 명성이 있어야 되는데 서울의 명성교회는 뉴욕의 어느 순복음교회를 비롯한 300여 교회는 부자 세습, 이 가족 간의 세습 문제가 생긴다든지, 비자금 문제, 무슨 탈세 문제. 그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욕먹는 일들을 교회에서 특별히 지도자들이 버젓이 해나가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사실 부재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한국에는 가난한 성도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일날 교회도 안 나가는데 나는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가난한 성도라고 그렇게 일컬어 얘기합니다.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나는 크리스천이다 그래도 주일날 교회는 안 나간다 못 나간다 이렇게 말하는 이 가난한 성도들이 교인 전체에 이 미국에는 20%를 넘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국은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인구를 아무리 많이 잡아도 800만이고 좀 적게 잡으면 600만으로 볼 수가 있을 터인데 많이 잡은 800만 명으로 잡아도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 얘기는 가난한 성도가 15%가 넘었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많은 이 가난한 성도들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왜 교회 나가지 않습니까? 물었더니 그들에게서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교회 나가면요 맨날 싸움박질하는 거 보게 되고요. 그러고 지나다 보면은 부정적인 일에 제가 관련하게 됩니다. 교회 나가면은 세상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꼴사나운 그러한 일들을 보고 옵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질문을 했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신은 앞으로 교회로 안 돌아올 겁니까? 교회를 떠나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그들 가운데 여러분 7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자기들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런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올바른 목회자가 있는 교회, 제대로 배운 목회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우들을 진심으로 보살피고 양육하는 싹군 아닌 그런 목회자가 있는 교회, 뭐 이런 얘기하거나 들을 때 참 우리 교역자들이 마음이 아파요. 죄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몇 사람에 의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답게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러한 교회. 그리고 셋째는 건강한 교회. 교회가 정말 교회답게 움직이고 어려운 사람들과 이웃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그런 교회라고 하면 우리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의 얘기지만은 지극히 옳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올바른 지도자 세우기 원하셨을 것이고 그 교회 공동체는 공동체답게 정말 가족처럼 되기를 원하셨을 것이고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건강한 사역을 하여 그것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만약 그동안 일 맡은 사람들이 제대로 정말 이런 교회로 섬겨왔다면 교회를 떠난 사람도 없을 것이고 또 교회 밖의 사람들도 그런 교회가 있으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듣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너무나 잘 알려진 얘기죠.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스펄전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찾아와서 완벽한 교회가 있다면 나 그 교회 나가고 싶으니 목사님 좀 소개해달라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이 땅 위에 완벽한 교회가 없는데 혹시 그런 교회를 발견하면 자네는 그 교회 절대 그 교회 나가지 마라. 왜냐하면 네가 들어가면 그 완벽함이 깨지기 때문이다. 예. 문제 없는 교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있는 문제를 해결하느냐 못하느냐 여러분 이거죠. 좀 더 좁혀보면은 교회 안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인간적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입각한 방법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잘 나가느냐 여러분 이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소개되는 교회는 여러분 잘 아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에서 어머니 교회 역할을 잘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질책받은 교회이긴 하지만은 그걸 제외하고 이들은 아주 영지주의 그 이단에 대해서 잘 대응을 했고 또 사람들을 잘 양육해서 교회가 양적으로 소위 사이즈가 큰 그런 교회도 됐고 또 큰 교회답게 이전 바울로부터 이어지는 이 두란노 소원도 이 뭐 신학교 성경학교 역할을 잘하게 해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아주 훌륭한 센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나중에 되어진 일이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이 에베소 교회의 이 시점은 이제 교인들이 막 모이기 시작을 해서 그저 이 좋은 교회가 막 태동하는 그런 신생교회, 이 개척교회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 태동하는 단계부터 이 교회는 이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조금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 전도 여행을 마치고 맨 마지막에 고린도에서 작별 인사도 하고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이 아카야 반도 끝에 있는 갱그리아 항구 도시에서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큰 배가 아니고 조그만한 배이기 때문에 큰 바다를 항해하지를 못하고 가까운 연안 따라서 항해하며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연안에 있는 여러 항구 도시들을 거쳐가게 되어 있었는데 그 과정 중에 에베소라고 하는 에베소에 잠시 기착해 있는 그동안에 바울이 열정이 있지 않아요. 열정 있는 이 사도 바울이 함께 여행 중이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좀 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 혼자 이 에베소 지역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그저 더 가르쳐달라고 아 주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가 동행하고 있던 브리스가와 이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 지역에 머물러 교회를 세우라고 선교하라고 이렇게 남겨두고 그리고 바울은 혼자 가이사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거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복귀하게 되는 이것이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처음 세워서 태동시킨 제1대 목회자를 찾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여행 도중이지만은 에베소 지역에 머물러서 복음을 증거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제1대 목회자입니다. 바울은 그 이후에 다시 에베소 지역에 와서 한참 머무르면서 두란노 서원을 비롯한 사역을 일구게 되고 큰 교회로 부흥을 시켰고 그 다음에 이 바울의 뒤를 이어서 디모데가 세 번째로 그 사역을 이루어 나가서 이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아주 대표적인 그런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18장과 19장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18장 속에 나타나는 에베소 교회의 크기를 추정해 보면은 아주 이 작은 사이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브리스가와 이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 교회를 태동시키는 초창기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시간에 근데 가만 보니까 이 부부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는 별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아주 마음이 따뜻해서 아주 훈훈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데 어디에선가 그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섬기게 됐습니다. 이 아볼로는 젊은 사람이지만 아주 언변이 좋고 지식이 있어서 성경 공부라든지 아주 설교하는 거 굉장히 잘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그냥 배경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이 교회 안에 여기에서부터 잡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이제 막 시작된 개척교회, 브리스기가와 아굴라 부부가 정말 따뜻한 마음 가지고 개척교회 목회자로 초창기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아볼로가 들어와가지고 아주 칼날 같은 말씀으로 사람들의 심령을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브리스가와 이 아굴라 부부의 사역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자기들보다도 잘 가르치고 뭐 설교도 잘하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니 그러면서 지금 에베소 교회가 좀 잘못됐다고 자꾸 말을 하지를 않나 뭐 아주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면서 교인들을 그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잘난 체 하지를 않나. 자기는 여기보다 이 고린도 교회 그 큰 교회로 가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고 말하고 다니지를 않나. 아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잡음이 생기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아볼로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보기에는 그렇게 썩 좋게 보여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괘씸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아주 그냥 내쳐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가만 보아하니까 이 젊은 아볼로에게는 그저 이 부족한 점들도 많이 보였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은 좀 진정한 성령 체험도 없고 뜨거운 은혜도 없고 가르치는 것이 또 이제 요한 세례 사건에만 한정돼서 하다 보니까 그 신앙이 좀 편협한 신앙으로 보이고 그 속에는 또 여러 가지 이 부족한 그러한 모습들이 이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젊은 아볼로를 보다듬어 가면서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합니다. 이 아볼로에게 부족한 점이 보이면은 그래서 오히려 이 젊은 아볼로를 불러다가 조용히 가르쳐주고 또 이 에베소 지역에서는 잘 적응하지 못하고 그 자신도 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목회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추천서를 잘 써주어서 결국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는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고린도 교회의 제2대 목회자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사실 이 아굴라, 이 브리스가 부부가 좋은 추천서를 써줄 수 있는 이런 형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거기 고린도에 가가지고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정말 잘 써서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잘 양육해서 보냈습니다. 훌륭하죠. 여러분이 갈라시아서에도 보게 되면 당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계 이 전체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18장의 사건과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 베드로와 바울 스승과 제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모든 면에 차이가 나는 그런 시절입니다. 초년병 전도사 바울이 거기에 있었어요. 담임 목회자인 베드로가 실수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큰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갈 만한 일인데 아, 이 목회 초년생 바울이 그걸 막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교회 지도자가 위선할 수 있습니까? 막 그러니까 당시 이 베드로가 참 그 권위 베드로의 그 입장이라면은 바울을 아주 못되게 그냥 아주 혼쭐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바울을 매장시키지도 않고 쩔매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가 그 교회 교육 전도사 앞에 쩔쩔맨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가 자기의 잘못을 시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 이 사도행전 15장 이후를 보게 되면은 이전의 목회 초년생인 바울이 목회 초년생이 아니라 아주 중추적인 목회를 하고 있는 중년 바울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총회로부터 이 바울이 그 사역을 인정받지 못하고 아주 숱한 공격을 받고 있는 그때에 이 바울을 앞장서서 변호해 주었던 대표적인 원로급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요, 바울이 이전에 자기에게 그 못되게 굴었던 거, 버릇없이 굴었던 거, 초년생 전도사 시절에 바울을 생각해 보면은 못 본 채 할 수도 있고, 매장시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울의 사역을 인정해서 그 사역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변호해 주는 교회의 멘토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베드로가 이렇게 달랐고 여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렇게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 그러죠.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인격이 훌륭한 분들이라서 아굴라가 그렇게 불편하게 했지만은 그 문제 다 덮은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이 교회는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이 모이면 잘 되고 인격이 훌륭하지 못한 사람이 모이면 안 되는 곳이라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또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성질 있고 성깔 있고 전과 있는 사람도 모였지만 부흥하고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인격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물론이요 베드로와 사도 바울 당시 신약교회 사역자들이 갖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한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분쟁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바람직하고 온전한 저들의 태도 때문에 세상에서는 그런 상황이 되면 다투고 깔아뭉개는 장면이 연출되겠지만은 그 모든 것을 참아주고 오히려 추천서도 써주고 오히려 변호도 해주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교회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신약교회가 갖고 있던 교회에 대한 특별한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가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말씀해 주셨지만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이 이렇게 나오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흔히 heaven in my heart, heaven in your heart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문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 그대로 살려서 번역한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he kingdom of God is among you.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among you,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아니 우리 관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너와 나 우리 모두가 함께 부딪히고 만나는 이 공동체의 관계성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 유치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그 모든 면을 순수하게 바라보는 시각을 말합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입장 보세요. 아볼로 자기 사역을 방해하는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켰어요. 절 자극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큰 테두리 안에서 보니까 이 사람은 말씀 전하는 아주 특별한 은사 있는 사람. 그래서 말씀 듣기 좋아하는 즐겨하는 고린도 교회로 아주 훌륭한 추천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결과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잘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겁니다. 누가 먼저냐 나중이냐 잘했냐 못했냐 가름하고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하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잘하고 못하냐 따지지 마세요. 실수는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앞서거나 뒤서거나 할 수 있죠. 뒤래도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 신약교회에서는 교회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전, 성령의 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와 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의 전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여기에 자세하게 한번 보시게 되면은 너희는 성전들이다 라고 이렇게 복수로 쓰지를 않고 성전이다 이렇게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만약 우리 하나하나가 성전이면은 너희들이 성전들이나 뭐 이렇게 복수를 써야 하는데 You are temple of God. You are a house of God. 단수를 사용하는 것. 우리가 모이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의 자리고 하나의 그릇이라는 겁니다. 결국 여기는요 여러분 여러 사람 인간의 뜻과 여러 인간의 판단과 세상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가야 되는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다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저 사람 다른 거 인정합니다. 그래도 다 수용을 하는데 달라서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다고 그래요. 우리 여기에서 넘어가야 합니다. 어떤 땐 나보다 잘난 사람도 어떤 땐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도 함께 갈 수 있는 공동체로 교회는 합쳐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지체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생각이나 무슨 어떤 사안을 바라보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그건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할 때 그 안에 온전한 하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가정생활에서 부부생활을 통해서 이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부부가 불편할 때가 있습니까? 남편은 자기 사고방식대로 아내를 뜯어 고치려고 하고 아내는 자기 문화대로 남편 뜯어 고치려고 하니까 거기에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전쟁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끼리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제와 여러분들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존재들이지만은 그러나 서로를 인정하고 그러나 우리가 머리가 아니라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인정해버리면 여러분 불편했던 마음은 사라지고 우리 모두에게도 시너지의 효과도 생기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나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교회가 이거예요 여러분. 또 이 신약교회 보여주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잘 아는 유무상통한 교회라는 거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자본주의 경제 속에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내가 번 돈 내가 쓴다 이런 사고방식이 있는데 내가 번 것을 다른 사람이 쓰는 걸 어떻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까? 유무상통. 그런데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의외로 쉽게 풀렸어요. 신약교회는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중심의 가족, 영적 가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보세요. 어느 가정이나 다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지만은 하나도 노력하는 자녀들이 그 돈 쓰는 거 보면은요, 거반 다 써요. 그런데 가정에서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모자라면 빚을 내서라도 아이들이 쓸 것 같다 다 채워줍니다. 빚을 내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왜?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가족 비슷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또 하나의 완전한 가족 개념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이게 교회입니다. 오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태동하던 그 시기에 비록 적은 일이지만은 여기 사역자들 간에 알력이 생기고 그럴 때에도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 들여다보니까 저들의 인품이나 성격으로 해결된 게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교회의 구성원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서로가 다 그렇게 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갈등과 다툼보다는 오히려 인정하고 실수에도 보살피고 하나가 돼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잠언 25장 13절을 떠올리며 한편으로는 답답하고 죄송하게도 생각합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죠.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운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우리는 이 땅에 보내어진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보내시면서 충성된 종이 되라. 우리를 이 땅에 그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주님의 속을 시원하게 하기보다는 옛날 어른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주님 복장 터지게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 행동이 여전히 세상의 행동과 다를 바 없고 신앙 행동이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신앙 습관도 안 바뀌고 신앙 습관이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신앙 인격도 바뀌지 않아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방치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날 그런 교회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어제 이 좋은 일인데 누가 먼저 나서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라보지 마세요. 내가 먼저 나서야지. 가나안 성도들이 교회로 돌아오기 위해서 첫 번째로 내걸은 조건이 성직한 목회자, 바람직한 목회자였습니다. 그 사람들 왜 교회를 떠났을까 보다 저는 그게 더 와 닿았어요. 그들은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기다려줄 이 아버지가 계실 때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자격을 갖추고 준비하고 있으면은 이 교회를 거쳐서 나가서 가나안 교회 성도 역할하는 그 사람들이 아 돌아갈 곳이로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한국에는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이 뉴욕과 뉴저지에도 교회 떠나 방황하는 사람들 아마 2만여 명은 될 겁니다.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은 지금 교회마다 성도들이 준 것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어디 타주로 이사한 것 아니라면은 그냥 여기서 가나안 성도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 따라가다 보니 우리는 여전히 세상과 같아져 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마음도 비폐해져 있고 결국 온전한 공동체보다는 발만 살짝 담그고 있는 공동체들, 겉만 번지르르한 공동체들, 그리고 누가 이상하나, 누가 봉사하나, 누가 섬기나, 그저 다른 사람 어떻게 평가하면서 눈만 뜨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5년 후, 10년 후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 희생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도 돌아갑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 위에서 누군가 와서 예배당 정리했잖아요. 미리 와서 준비하신 분도 계세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고 순서지 만들고 미리미리 그냥 찬양 연습도 하고 준비하고 이 모든 것들 준비한 사람들, 설교자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얼마나 준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밤새워서 준비할 때도 있어요. 이 말씀 하나 증거하려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분들의 봉사와 희생 때문에 이 예배가 은혜가 된다면 내가 심성이 고와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저분들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온전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띠고 따르라고. 지금부터 한 200년 전에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설교 초두에 여러분에게 소개했듯이 그렇게 못 사는 나라, 그래서 그 땅의 사람들도 거기 살 수 없어서 먼 이국 땅으로 이민을 떠났던 스위스, 그런 스위스가 오늘날 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을까요? 스위스 루체론에 가면은요, 세계에서 가장 감동적인 작품이라고 극찬을 받는 조각상이 있어요. 빈사의 사자상. 그걸 보면은 동물의 왕인 사자가 그저 창에 찔리고 화살 맞아서 그만 죽어가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빈사의 사자입니다. 그런데 그 빈사의 사자가 뜻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요, 프랑스 혁명 당시 모두 죽었던 786명의 스위스 용병들입니다. 나라가 너무 이 스위스가 가난하다 보니까 이 젊은이들이 바깥 나라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 스위스의 라이슬로이퍼 장병들이 함부르크 왕조에 가서 용병 역할을 합니다. 그런 도중에 1789년에 그때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루이 16세가 자기 궁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근방에 있는 베르사유 궁정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궁 수비대 이 용병들을 사가지고 겹겹이 에워싸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 수만 명의 군중들이 거기로 몰려오니까 이 군중들의 위세에 눌려가지고 이 왕궁 수비대들이 저마다 모두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질풍노도와 같은 이 민중들이 왕궁을 싸고 자기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군인들을 보니까 스위스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신사적으로 얘기를 했답니다. 보아하니까 너희들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줄 테니까 어서 여기서 빠져나가라. 너희 나라로 도망가라. 이 말을 듣고 이 786명의 스위스 용병들이 회의를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우리가 지금 도망가면 우리는 살 수 있을 거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끝난다. 앞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용병으로 필요한 국가에서 더 이상 우리 스위스 사람들 용병으로 부르지 않을 거이고 또 우리가 용병으로 번 돈을 고국에 보내주지 않으면은 우리 부모님 또한 살아갈 수가 없다. 결국 그들은 한 명도 도망가지 않고 786명의 스위스 용병들이 끝까지 이 루이 16세와 마리아 앙뚜에네트 이 사람들 지키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유럽에 있는 왕조들은 이 스위스 용병들이라고 하면은 다른 용병들 5배, 10배의 비용을 주고서라도 데려다가 씁니다. 그렇게 판이 변해졌어요. 농사 지을 땅도 없는 조그만 나라에서 과거에 자식들이 용병으로 목숨 걸고 벌어온 돈으로 치즈와 와인 사 먹고 내내 술 취해 있던 이 어른들이 786명의 이 용병 자기 아들들이 죽은 이후에 그 다음에 정신을 차려요. 야, 이거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산을 개간하고 개간한 산에다가 산악 열차를 만들어 놓고 그걸 통해서 또 산을 깎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후로 산악철도가 전부 관광열차로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가 스위스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용병 786명이 목숨 버리는 그 희생이 오늘날 현재의 스위스를 만들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앞으로 5년, 10년 후에, 10년, 20년 후에라도 오늘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전히 남의 잘못된 모습 지적하며 섬김과 희생을 거절하는, 희생하지 않는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공동체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먼저 본인이 희생함으로 희생의 그 대가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주님의 희생의 결과이기 때문에 희생을 통해서만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가 자기보다 훨씬 못했지만은 미래의 기둥과 같은 교회의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고린도 교회에 심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때 아니겠습니까? 희생해야 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이제는 사람을 심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희생하십시오. 사람을 심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의 일꾼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듯이 우리가 섬김과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 이 교회에 충성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일꾼을 심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우리의 심령도 사는 귀한 축복이 저희들에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